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야? 내 차례요. 응? 야 뭐 하는 거야?
매러
아듀 발자크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스테파니가 가끔 한숨을 토해냈다. 감각이 살아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그 한숨 소리에 불행에 빠진 대령은 안도감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
판자씨가 대령에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오, 선생.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여인이 지닌 이성의 전부요.
사랑에 맞지 않는 연인이 잠든 모습을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잠에서 깨어나 자기에게 미소 지을 걸 떠올리며 벅찬 희열감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령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령에게 그 잠은 하나의 환영이었다. 반면 깨어남은 하나의 죽음. 죽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꽁충꽁충 벤치로 달려와 스테파니에게 킁킁거리며 코를 들이댔고 그 소리에 스테파니가 깨어났다. 그녀는 두 발을 딛고 사뿐히 일어났는데 호들갑스러운 새끼 염소도 그 동작에 놀라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필리프를 보자 그녀는 저만치 딱총나무 울타리로 달아났고 그 뒤를 그녀의 동무가 네 발로 뛰며 따라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놀란 새처럼 가냘프게 울부짖었는데 백작 부인이 맨 처음 달봉에게 모습을 드러냈던 쇠살문 근처에서 대령이 들었던 바로 그 비명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양골 담초를 타고 기어올라가 푸른 잎이 무성한 그 나무 꼭대기에 자리를 잡더니 숲속의 나이팅게일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녀석이 침입자를 경계하듯 주의 깊게 이방인을 지켜보았다.
아듀, 아듀, 아듀.
그녀가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그 말의 본래 뜻을 느끼게 하는 억양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영혼이 실리지 않은 소리였다. 그것은 그저 자기 곡조를 불어대는 새의 무미건조한 소리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대령이 절망하며 외쳤다.
스테파니, 나야 필리프. 너의 필리프라고, 필리프.
가엾은 군인은 양골 담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백작 부인은 두려운 표정 같은 것이 눈에 살짝 비치긴 했지만 올라올 테면 올라오라는 식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단번에 양골 담초에서 아까시 나무로, 아까시 나무에서 가문비 나무로 훌쩍 날아가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이가지 저가지를 옮겨 다니며 균형을 잡았다.
그녀를 따라가지 마시오.
판자씨가 대령에게 일렀다.
계속 그러면 당신과 그녀 사이에 끝내 극복할 수 없는 반감이 생길 것이오. 그녀가 당신을 알아보도록, 당신이 그녀를 길들이도록 내가 당신을 돕겠소. 우선 저 벤치로 가세요. 당신이 저 가엾은 여인에게, 실성한 여인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얼마 안 되어서 그녀가 당신을 살펴보기 위해 슬그머니 다가오는 걸 보게 될 것이요.
그녀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나를 피해 달아나다니.
대령이 투박한 벤치에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으며 주워거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수그렸다. 의사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윽고 백작 부인이 도깨비불처럼 날아서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출렁이는 대로 몸을 맡기며 가뭄비나무 꼭대기에서 가볍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방인을 탐색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옮길 때마다 잠깐씩 멈추었다. 그러나 이방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풀밭 위에 폴짝 뛰어내려 잠시 서 있다가 초원을 가로질러 느린 걸음으로 그에게로 접근했다. 그녀가 벤치에서 열 걸음 정도 떨어진 나무에 기대고 서자 판자씨가 대령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살구머니 각설탕 몇 개를 꺼내시오. 그런 다음 그걸 그녀에게 내밀어 보시오. 그러면 그녀가 다가올게요. 내 당신을 위해 그녀에게 단 것을 주는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겠어. 설탕의 도움으로 그녀가 설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오. 당신은 그녀를 길들여서 당신 가까이 오게 할 수 있고 당신을 알아보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리와.
그가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덧붙였다.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내 심장은 오로지 그대만을 위해 뛰었었지. 난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 필리프는 죽지 않았어. 그는 여기 있어. 그대는 그의 위에 앉아있고 그대는 나의 스테파니. 그리고 나는 그대의 필리프.
아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듀.
대령은 전율을 금치 못했다. 그의 열광이 자신의 애인에게 통한 증거를 보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희망이 부추긴 자신의 애절한 외침이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미친 듯한 열정에서 비롯된 그 마지막 노력이 잠자고 있던 애인의 이성을 일깨웠다고 믿은 것이다.
아, 스테파니, 우린 앞으로 행복할 거야.
그녀는 흡족해하는 외침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도 어렴풋하나마 이성의 광채를 띈 것 같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스테파니.
대령은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눈꺼풀이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시야에 백작 부인이 그에게 사탕 몇 개를 내미는 모습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그의 호주머니를 뒤져 찾아낸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원숭이의 교활함을 근거로 짐작하는 수준의 이성을 인간의 사유작용이라고 착각했던 셈이었다. 필리프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판자씨가 쓰러진 대령의 몸 위에 앉아있는 백작 부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탕을 깨물며 쾌감이 샘솟는지 요염한 자태를 지어 보였는데 그녀가 미치기 전 자신이 키우는 앵무새나 고양이를 장난삼아 흉내내며 그런 식으로 교태를 부렸다면 지켜보는 사람을 호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 친구야.
의식을 되찾은 필리프가 외쳤다.
나는 매일,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녀가 미쳤더라도 여자다움을 조금이나마 간직했다면 난 어떤 일이든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만적이고 심지어는 수치심도 모르는 그녀를 바라보자니 또 그녀가...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오페라에나 나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랑이 필요했던 거군요.
의사가 신랄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말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란, 그러니까 선입견을 따르는 겁니까? 뭐예요? 선생, 난 당신을 위해 내 조카에게 사탕을 주는 그 애처로운 행복도 단념했건만, 그녀와 노는 즐거움도 양보했건만, 다 포기하고 가장 무거운 짐만 짊어졌건만, 당신이 잠들었을 때 난 깨어서 그녀 곁을 지켜요. 난... 자, 선생, 그녀를 포기하시오. 이 애처로운 은둔처를 떠나주시오. 난 그 소중한 애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 애의 광기를 이해하고 그 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오. 나는 그 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나중 언젠가 당신은 내게 고마워하게 될까요?
대령은 선인 기도원을 떠났다. 그렇게 발길을 끊다가 한참 후 그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게 된다. 의사는 자신이 손님에게 준 충격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비로소 대령을 자기 조카 딸과 동등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두 연인 중에서 특별히 동정을 받을 만한 쪽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필리프였다.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지 않은가. 의사는 대령에 관한 정보를 수소문했고 그 불행한 남자가 생제르맹 인근 자신의 드넓은 소유지에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쉬시 남작은 모종의 희망에 기대어 백작 부인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의사 몰래 그 엄청난 기획의 준비 작업에 남은 가을을 다 바쳤다. 그의 소유지에는 조그만 강이 하나 흘렀고 겨울이면 그 강이 범람하여 널따란 늪지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모습이 베레지나 강 우안을 따라 펼쳐진 늪지대와 거의 흡사했다. 스투두 장카가 베레지나 평원을 감싸고 있듯 인근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투라고 하는 촌락이 늪지대를 둘러싸고 있어 그 무시무시한 장면의 연출에 방점을 찍었다. 대령은 프랑스의 보물들을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를 집어삼켰던 그 험악한 강을 재현하는 운하를 파기 위해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기억의 도움을 받아 필리프는 자신의 드넓은 소유지에 그 옛날 에블레 장군이 두 개의 다리를 놓았던 그 강을 복사해 옮겨놓는 데 성공했다. 그는 교각과 상판을 세운 후 그것들을 불태워 반쯤 타담한 시커먼 수덩이들을 실감나게 형상화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광경은 강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낙오병들에게 프랑스로 가는 길이 끊겼음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령은 역경에 처했던 그의 전우들이 구명 뗏목을 건조하기 위해 활용했던 갖가지 잔해들을 구해왔다. 그는 자신이 기댄 마지막 희망의 발판이 되어줄 환상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드넓은 소유지를 황폐한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는 동원된 수백 명의 농부에게 입히기 위해 누더기가 된 군복과 각종 복장을 주문했다. 그는 막사와 야영지와 포대들을 세운 후 불을 질렀다. 그는 그렇게 그 모든 장면을 최대한 참혹하게 재현하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12월 초순 무렵, 많은 눈이 내려 대지가 하얗게 뒤덮이자 대령의 눈앞에 베레지나가 펼쳐졌다. 이 가짜 러시아는 놀라울 정도로 실상과 가까웠는지라 대령의 군대 동료들 여럿은 예전에 겪었던 비참한 광경이 그대로 자신들 앞에 펼쳐진 느낌을 받았다. 쉬시 씨는 자신이 연출한 그 비극적 재현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는데 당시 파리의 여러 모임에서는 그러한 식의 재현이 광적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던 탓이었다.